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펴시고 예, 13장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가 원래 본문은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인데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읽기는 10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본 즉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희를 참 자라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창세기 13장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멸망할 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그 창세기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주중 모임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성경에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책인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속한 네 세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 그래서 이 네 세대에 걸친 이 사람이지만 결국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별들이 있지만 물질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지 한 1650년, 그러니까 뭐 거의 1700년쯤 지나서 그래서 인류 전체를 파멸시키는 그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1600여 년 동안, 거의 1700년 동안, 인류가 대단히 많이 번성을 했었던 거예요. 뭐 그 인구가 몇십억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번성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하실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인류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그 전체를 이제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이 노아 부부와 또 노아의 세 아들 부부 이렇게가 이제 남아서 여덟 명이 남아서 실제적인 인류는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세요? 600살. 600살 때에 홍수가 났으니까 홍수 끝나고 나서 다시 땅에 정착했을 때도 아마 생식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아를 통한 어떤 자녀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노아의 그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이 제일 큰 형이죠. 야벳과 셈과 함. 이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다시 불어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인류가 계속해서 다시 불어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홍수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이 자연 재해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높은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까지 이 탑이 닿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날이라는 곳에 모여서 유엔을 결성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강제로 흩으시지요. 그렇게 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노아의 이세 아들들에서 나온 각각의 그 이제 민족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문명을 건설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특별히 이세 아들 중에서도 이 셈, 셈의 9대손 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아마 그쪽 근처가 그 에덴 동산이 그쪽 근처에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는 그네강 중에 이제 두 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그쪽이 풍요할 수밖에 없고, 또 고고학적인 증거로 봐도 그 땅이 이제 인류 4대 문명의 근원지 중에 하나로서, 뭐이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제 인류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과 고 이렇게 그이 지중해 그 연안까지를 이렇게 이제 있는 그 지역을 세계사적으로도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비옥한 지역, 그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고, 온갖 그렇다면 이제 온갖 이제 죄악들이 만연하면서 퇴폐하고 또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 이제 한 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을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실 때는 그 아버지 집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이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들,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한번 부름을 받는데, 먼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이 이 아브라함과 또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속했던 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방법으로, 대단히 분명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이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이 한 가족이 이제 여기서 떠나올 때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련된 지금 몇몇 사람이 아버지 데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 이제 함께 이렇게 떠날 정도라면 상당히 그 충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잘 살고 있는데, 풍요로운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하실 때 그걸 순종할 정도면 얼마나 그 부르심이 분명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데, 여기 잘 보시면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아버지 데라가 같이 떠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이때 이 아브라함 일행이 메소포타미아 이 고향을 떠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그것은 아버지 데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와서 31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 시작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창세기 11장의 31절에 보면은 이제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그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아버지로부터도 분리되라는 그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말은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씀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 데라의 주도로 일단 그 땅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 근처인 그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란이 조금 더 좀 살기 편하게 좀 이렇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그렇게 거하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장면이 하란에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여긴 지금 아버지 집에서도 나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그러니까 1절부터 지금 4절까지의 이 내용이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지금 하란을 떠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때가 아담 창조 이후부터 계산하면 한 2000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2000년 조금 더 흐른 시점이고,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따지면 한 400년 정도 경과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따라서 롯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롯은 그럼 어땠나? 롯의 가족사는 좀 이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람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데라에게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롯과는 이제 이 조카, 뭐 삼촌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도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롯에게는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이 데라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같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나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것이죠. 이게 그 자기 할아버지 데라가 강요해서 데리고 온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온 것인가? 제 생각에는 자발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강요해서 온 것이라면 이 데라의 아들들이 다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란이라는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죠. 하란은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홀은 남았잖아요. 아브람, 나홀, 하란 중에서 나홀은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 나홀까지도 같이 데리고 나왔다면 우리가 아, 이게 다 강제로 다 데리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홀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할아버지와 자기 삼촌을 따라서 떠날 때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다면은 이 롯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업도 잘 하시면서 잘 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저기 그뭐 말레이시아로 가라 이렇게 며칠 너 여기서 빨리 나와서 말레이시아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이 중에 우리가 몇 분이나 떠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떠날 수 있을 정도라면은 대단히 강력한 어떤 이 뭔가 나타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렇게 떠나서 자기 할아버지와 이제 삼촌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같이 하란에 머물다가, 그런데 거기서 할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 내가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서도, 이 장면에서도 롯이 이것을 같이 체험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 롯이 나는 하란에 남겠습니다 하고 고집부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롯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세겜의 모래 평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을 아브라함 곁에서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타나셔요. 하란에서도 나타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도 나타나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면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게 되자 이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제 이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뺏어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라고, 너희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서로 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한동안은 잘 속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가정에게, 파라오 집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파라오가 이게 왜 이런 재앙이 있는지를 이렇게 알다가 이게 지금 사라 때문이라는 것, 사라는 한 사람의 아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아브라함을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대단히 큰 재물을 얻은 채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롯이 다 체험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롯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때 덩달아서 롯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덩달아서 이 롯도 부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현실감 있게 이것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 일행이 열댓 명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뭐 아브라함과 뭐 사레와 뭐 롯과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같이 다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요 사건 뒤에 조금 있다가 있게 될 이제 롯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하러 갈 때 자기 그 집안에 있던 이 사병 종들 중에서 그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사병을 구성해가지고 떠나는데 318명을 300명 이상의 군사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자기 이 식솔 중에 300명의 이 건장한 장년이 청장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직계 어떤 그 이 자손들, 씨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와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인원 규모를 생각해 보시면 그 300명이 가족이 뭐, 300명당 가족이 세 사람이라고만 생각해도 거의 1000명이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대한 부족인 거예요. 그 부족이 지금 옮겨 다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유가, 이 롯의 소유, 롯에게 속한 소유와 그 어떤 그 종들,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소유와 종들, 이것이 지금 대단히 큰 규모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제 서로의 그 이제 양들, 가축들을 이제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양들 또는 가축의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물도 확보해야 되겠고 목초지도 확보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서로가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키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을 그냥 막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장 8절에서 9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형제, 브라더, 형제. 성경에서 형제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아브라함과 롯은 형제지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카와 삼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때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지역이 요르단강, 여러분이 가나안 그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남쪽에 이 사해 또는 염해가 있으면서 그 갈릴리부터 염해까지 이르는 요렇게 일자로 된 강이 있는데 그게 요르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르단강. 그래서 요르단강에 지금 이 서쪽 가까운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동이냐 서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요르단강 동편으로 갈 것이냐, 요르단강 서편에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권을 줬을 때 이때 이 롯이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르단의 동편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롯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른쪽 요르단강의 동편을 보니까 그 동편은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13장 10절에 물이 넉넉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고 에덴 동산 사실 롯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 구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전이 엉성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전이라는 게 우리가 게임에서도 10명 쭉 세워가지고 귓속말로 첫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10명 거쳐서 가면 엉뚱한 말 나오잖아요. 그런 걸 구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인쇄술이 아직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 너무 비싸고 할때 어떤 지식과 정보를 구전으로 옮기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사실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의 사건들이 복음서로 기록될 때 그런 때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한 이러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텐데 아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게 사람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구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그 같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경험한 어떠어떠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똑같은 이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얘기, 틀린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수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잘못된 이야기들은 바로바로 교정이 되면서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들이 그 후대까지 전달된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롯 또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단히 정확하게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오른편 요르단의 그 동편이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그런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집트 같았다. 여러분 그 이집트도 다 비옥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경험했던 이집트는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파라오가 있는 그런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변방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지금 파라오를 대면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그 문명의 최중심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고 그 문명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당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 도시 문명, 인류가 건설할 수 있는 당대의 그 최신식 그 기술들과 그 문명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요르단의 동편이 더 친숙하고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에 대한 그 향수를 이 롯이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선택하게 되고 마침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창세기 13장에 11, 12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감으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소돔의 그 도시 안으로 아직 들어간 상태는 아니었고 소돔과 가까운 곳에 어쨌든 이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것은 대단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막, 이게 태버너클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때그 거하신다, 영어로는 드웰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태버너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한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처소입니다. 이것은 돌로 지은 견고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나그네와 행인들로서 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또 장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장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롯도 처음엔 그랬던 것이고 이 아브라함과 분리돼서 이 소돔 옆에 진을 쳤을 때에도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어디를 바라보게 했냐면 소돔을 향해서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수요 모임에서 신명기를 공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얘기를 배우셨죠? 그런데 성막이 중간에 있으면은 고기를 둘러싸는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 바로 최측근에서 진을 쳤고 그리고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칠때 자기의 텐트의 그 문을 어느 방향으로 했냐면은 다 성막 쪽으로, 그러니까 센터 중심을 향해서 자기 집에 이 문을 다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오자마자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의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의 그 지성소 위치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름, 밤에 나와도 마찬가지죠. 불기둥이 보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이고. 그래서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동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지를 나오고 들어가면서 계속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롯이 소돔을 향해서 자기 장막을 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보는 것이 소돔이고, 나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들어오는 보는 것이, 눈 뜨면 나가서 보는 것이 소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선택,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롯이 선택한 이 땅, 이 선택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어요. 주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 같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도시들에 거했다. 지금 도시 문명이에요. 거하며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눈 뜨면 보는 게 이 극심한 죄인들의 죄 짓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롯에게 이제 첫 번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동안은 위기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겪는 위험이었지만, 뭐 기근이 됐건 뭐 이집트로 들어가는 게 됐건, 그러나 이번에 닥치는 이 위기는 롯이 혼자 당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는 이제 롯이 거하던 그 지역, 소돔 지역에 이 지역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개의 부족 대 다섯 개 부족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이제 그 지역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돔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소돔이 패하면서 소돔 근처에서 머물던 이 롯도 같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괜히 거기 거하다가 지금 전쟁 통해 같이 포로가 돼서 그렇게 지금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자였는데, 롯도 대단히 지금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뭐 아내며 뭐 재산이며 다 빼앗겨가지고 다 이제 잡혀간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 봐라, 나 떠나더니 너 좋은 땅이랍시고 너 선택하더니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집에 있는 그 이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이제 종, 이때 종은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일꾼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전투를 벌이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이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인원을 318명, 이렇게 이 이래자리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300명이면 300명이지. 300명 데리고 갔더라, 이러면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318명이다. 이건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탈탈 털어서 간 것입니다. 자기가 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인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게 탈탈 털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패하면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때 출발할 때 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금 선택입니까?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소돔을 포함한 그 다섯 개 부족 때 시날이라는 그 왕을 포함한 4개 부족, 4개 연합이, 5개 연합 때 4개 연합이 싸워가지고 이 5개 연합이 져서 롯도 같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이 5개 연합을 대파시켰던 이 4개 부족 연합, 이 강력한 이 4개 부족 연합과 맞붙어서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거하던 지역은 지금 사해 바다 쪽, 사해 그 염해 그 근처였는데, 저쪽 북쪽에 있는 그 단, 또 다마스커스 그쪽까지 이렇게 가서 롯을 구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전쟁이기도 하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 그런 전쟁인 거예요. 이때 그 이 아브라함의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믿고 지금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에요. 이 롯은, 이 조카 롯은. 그러니까 자기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섰던 롯이었어요. 그러한 이 롯, 이 롯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만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만, 사병만 보내지 않고 직접 가서 전투를 수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하란에 거하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죠. 하란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냐면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더 가서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 되던 해더라,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75세에서 85세 사이에 어느 때, 그러니까 대략 80세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0세 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 우리가 한 80년 산다 할 때 한 60세 정도 됐을 때 자기가 가족과 모든 이 사회에서 이루어 놓은 일들, 그런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뭔가 이 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릴 만한 각오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이 롯을 위해서. 이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롯을,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찾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롯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위기를 통해서 이 롯이 뭘 배웠을까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위기에 정말 그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평생 종살이하다 죽을 뻔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구출을 받아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롯이 뭘 배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롯이 뭔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그 아브라함이 있는 요르단 이 서편 쪽 이 가나안 땅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될 거예요. 물론 같이 살 수는 없었겠죠. 그 서로 이제 목자들이 싸우고 이러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 근처 이 어딘가에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거하는 그 땅에 지척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은 더욱더 이 소돔 도시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지만 이제는 소돔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천사 둘이 롯을 찾아갈 때 보면은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의 집에 이렇게 맞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텐트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장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돔이라는 이 사악한 도시에서 지금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이제 롯에게 이렇게 첫 번째 위기는 어쨌든 지나갔지만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닥치는데 이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셋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즉시 이 천사를 알아봐요. 아브라함은 이미 몇 번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방문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그 당시에 천사들이 이제 나타날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날개가 없고 전부 남성입니다. 아기 천사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의 형태, 한 33살 정도 된 젊은 남성의 형태이고 대단히 그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빛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아마 이렇게 딱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이렇게 천사들이 찾아온 것을 거기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왔잖아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천사를 알아보면서 이제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실 것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즉시 떠오른 사람은 롯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귀하지만 자기 조카 롯, 이 롯이 누굽니까? 자기가 지금 80세 노구에 지금 사병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구해왔던 롯 아니에요. 근데 그 롯이 지금 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거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이 천사와 협상을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협상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협상에 능숙한 사람인 것을 여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렇게 협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2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 분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의로운 심판자라면 이렇게 행하셔야죠. 대단히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인원수를 점점 줄여나가죠. 그래서 50, 45, 40, 30, 20, 10명까지로 이렇게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그래도 해볼만하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과 그 두 사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몇 명 이 정도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끝났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대면하던 그 주의 천사 말고 다른 두 천사가 소돔을 이제 방문해서 롯에게 갔을 때 롯이 또 즉시 알아보고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돔에 이 살던 이 남자들이 여기 창세기 19장 4절에 표현해 보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게 얼마나 사악한 도시였는지 이 남자들이 지금 이 우리가 이 동성연애 그럴 때이 소도마이트, 소돔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이 도시에서 나온 단어로 되어 있죠. 이 동성연애는 뭐 물론이고 아마 그 짐승과의 결합 또그 이상의 사악한 것들을 아마 대단히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리 자극적인 것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천사들이 왔는데 이거 완전히 색다른, 완전히 다른 어떤 육체, strange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상한 육체. 이것을 보자 이 남자들이 지금 이 천사들과 내가 관계를 하겠다 이러면서 얼른 그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롯의 태도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밖에 나가가지고 천사들을 안에 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이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두 딸들을 마음대로 그럼 유린을 해라. 그러나 이 남자들은 이 내게 온이 손님들, 이 천사들은 가만히 좀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딸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혼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아시죠? 정혼을 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혼을 하면은 이미 그때서부터 합법적인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지금 불립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일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 전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자기 두 딸을 지금 줘서 지금 희생, 양으로 방패로 지금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 열고 나왔을 때서부터 이 소돔에 행하는 짓들을 보고 보는 그때서부터 이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롯에게도 이제 밴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천사들이 롯을 잡아서 끌어서 집 안으로 들여오게 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헤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심판하실 것이니까 얼른 너에 관련된 모든 그 식구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자기 두 딸과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농담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따라오지 않고 다만 이 아내와 이제 두 딸이 이제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얼른 나가라 그랬는데도 이 롯이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거기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두 천사가 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원래 천사는 뭐라 그랬냐면 롯에게 산으로 도피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그런데 이 롯이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산으로 가는 건 두렵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있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가면 재앙이 닥쳐서, 재앙이 나를 덮쳐서 내가 죽을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실 산이라는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 그 산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또한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지금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꼭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알에 이렇게 이제 거하는데, 그런데 이제 롯이 빠져나오자, 롯 가정이 빠져나오자마자, 물론 이제 그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물이잖아요.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아니라 불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기 전에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롯이 거기서 또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야, 도시에 있다가는 이 소활에서도 또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산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가서 동굴에 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대단히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두 딸이 아버지에게 하룻밤씩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아이를 베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두 딸들의 이러한 이 사고방식이 또 어디서 형성됐을까요? 이게 지금 소돔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맹모삼천지교. 그렇죠? 성경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그런 곳만 쫓아다니다가 이 아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세상에 휩쓸리고 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롯이,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롯의 이 선택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롯이 평소에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매번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인데, 롯에게는 올바른 선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나온 선택, 이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이건 옳은 선택이에요. 그 우상숭배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이지만, 보장되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것,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란의 중간 단계에서 거기서 정착했을 때, 자기 할아버지 데라가 이제 숨을 거두었을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온 것,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집트를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재산이 불어나면서 이 롯에게 욕심이 생겼고, 이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소돔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속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나는 세상에는 그래도 발은 담그지 않았어. 그러면서 동경하게 될 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근처에 살다가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되돌아왔을 때, 구출되어 되돌아왔을 때, 이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도시는 소돔이었습니다. 이 소돔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조만간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죠. 멸망할 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이 소돔이라는 도시, 롯이 선택한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조만간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으면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 롯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가 만약에 이 롯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다면 그러한 도시라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파멸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감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조만간 멸망할 도시에서 살면서 평생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잃게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음으로써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보상을 잃지 않는 사람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도 메소포타미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의 그 예표로서 우리가 설명할 때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예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가깝습니까? 롯에게 가깝습니까? 우리 또한 롯처럼 조만간 유황과 불로 멸망할 도시에서 집을 마련하고, 장막이 아니라 집을 마련하고 도시의 풍요와 그 문화와 문명을 즐기느라 영적인 눈이 희미해진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조만간 멸망당할 이 도시에서 천년 만년 죄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롯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소돔으로부터 탈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돔으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천년만년 이거 누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고에 따라서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소돔에 자꾸 가까이 가서 그쪽을 향해서 텐트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도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키십시다. 잠시 후에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유황과 불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못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불못, 우리가 지옥의 최종 장소인 이 불못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 소돔은 지옥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경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비록 불편하더라도 비록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